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민수기 12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이 내용은 뭐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 그래도 한 목소리로 오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여 얻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내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이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부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많이 났었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백성이 하설원에서 진행하여 가난 방야에 들어지니라. 아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일까요? 구스에서 일어났다. 어디에서? 광야. 광야는 다 아는 거고. 광야는 광야인데 이 지명이 어딜까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네? 예, 하세도 맞습니다. 16장에 보니까 그 후에 백성이 어디에서? 하세롯에서 뭘 해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광야가 이름이 여러 개입니다. 무슨 광야? 바람 광야. 그러니까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광야도 있고 바람 광야도 있고 그죠? 순광야, 신광야 뭐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세롯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하세롯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워낙 설교를 이 말씀 가지고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주의종인 목사님을 비방하거나, 목사님을 흠을 보거나, 목사님을 비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서 큰일 난다. 그래서 주의종을 어떻게 해요? 잘 모셔야 된다. 여름에 더우면 시원한 것도 좀 사드리고,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해드리고, 목사님을 아주 잘 대접해야 된다. 목사님을 대접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오늘 목사님을 대접한, 모세를 대접한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해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야, 이러니까 이걸 딱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오늘 말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 이런 전개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 오늘 뭔가 우리를 흠기를 넣으려고 하는 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과연 그런 건지 과연 목사님들을 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지 주의 종들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 뭐였죠? 다 잊어버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금요일날?
탐욕의
무덤. 예, 탐욕의 기분으로 팠다 와라고 하는데 탐욕의 무덤. 왜 거기가 탐욕의 무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달라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루길 이내로 해서 지면에서 얼마? 거의 두 규빈. 그러니까 1m까지 뭐가 쌓이겠다고?
메추라기.
그래서 사람들이 거두어들여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먹었죠. 그래서 먹고 싶고 메추라기는 참새 비슷한 이제 새고기인데 새인데 그걸 씹다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 벌을 내려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을 묻은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기브롯 하다와.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이 죽은 무덤의 곳이다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욕심을 냈어요. 더군다나 그 욕심을 내게 된 탐욕을 가지고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지난 우리가 말씀 좀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종에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불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보니까 드디어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데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장가를 갔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가를 갔어요. 근데 장가를 갔는데 모세는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현재? 네? 했어요? 모세가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했죠.
기혼자인가요? 미혼자인가요?
기혼자요.
기혼자예요?
네.
아, 구스 여인 전에 그럼 지금 아내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그럼. 없어요? 결혼 안 했죠?
아니요.
했어요?
했죠.
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이때까지 이게 다. 모세는 결혼을 했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장인? 장인이 있어요. 그 장인이 있다는 얘기는 결혼 안 하고도 장인이 있는 거 내 세상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장인이 있고 그 부인의 이름이 뭐였어요? 스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까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장가를 새로 왔을까요? 자, 그러면 스포라라고 하는 그 아내는 어디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어디 사람? 구스 여자를 택해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면 스포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두 번 장가를 가는 걸까? 아니면 스포라가 죽었는가? 요 전장에 보니까 틀림없이 모세가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었죠?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스포라는 어떻게 된다 보이는?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이혼을 했나? 뭐 같아요? 나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제가 모세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스포라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새로 했으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지. 그럼 그걸 진작 얘기해 주시죠. 이래야 되는 건가? 자, 하여튼 이렇게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구스 여자라는데 이 구스가 뭘까요? 구스. 구스. 이런 건가요?
이디오피아.
예, 구스는 나라 이름인데 이디오피아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해요. 그냥 이디오피아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 결혼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여자를 얻었는데 구스, 이디오피아 여자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구스, 이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은 섞여서 사는 그 불평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집에서 종로를 타던 그런 사람, 천민들이에요. 그럼 종로를 타던 그 구스의 여인을 선택해서 장가를 간다? 심각한 문제죠. 이거 여러분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참, 그러니까 문제가 좀 시끄러워졌는데, 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 출애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이방 여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현지 여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지하셨어요. 그러나 구스 여인이나 기타 다른 여인들을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은 사실 없었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구스 여인을 얻었다는 것이죠. 천민을.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들? 형제 자매들? 부모 자식들 어떤 관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네.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고, 그 다음에 누구요? 모세예요. 이들 세, 그러니까 남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없었겠지, 그죠? 왜냐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나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 용서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비방을 해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갖다가 비방을 하는데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핑계로 삼아서 실제 지금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뭐냐. 모세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얘기를 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덤비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어. 우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그럴 수가 있지, 그죠? 왜냐면 내가 누나고, 내가 형인데, 더군다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까봐 엄마가 버리라 했을 때 갈대 상자에 버려 가지고 가서 그걸 나일강에다 이렇게 내려놨던 여자가 바로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지켜 동생을 죽이면 어떡하나 해서 걱정해서 지켰는데 공주가 오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유모가 있는데 하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쓰겠던 아주 지혜롭고 아주 용감한 그런 누나예요. 미리암이.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그 건넜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세도 춤을 췄지만 미리암이 모든 여인을 데리고 춤을 추면서 시를 지었고 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사람. 그래서 여자 선지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도 선지자니까. 아론은 누구예요? 아론은 형이고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아론 형을 붙여서 네가 말을 못하면 대신 말을 하게 하거만. 그러니까 어쩌면 대변인이에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도 기적이 나더라. 이런 두 이제 누나와 형이 동생을 향해서 비방을 하는 것이죠. 네만 선지자냐. 비방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2절의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듣는 데서 또 비방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지난번 우리가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백성들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악한 말로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비방을 하거나 남을 욕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듣도록 하세요. 기술적으로 누굴 욕을 하거나 핑계라거나 불편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절대 안 듣도록 하세요. 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면 하고 비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비방을 해요. 자, 이런 사건이 비방이 되고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자, 비방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영어 성경을 보거나 일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가로 속에 차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살짝 빠져있기도 하고 추가되어 있기도 하고 가로가 차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쩌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이 대화 내용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자, 지금 문제는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 세 사람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모세가 장관을 갖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비방을 하는데 비방을 하면 모세보고 비방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비방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3절에 보니까 가로를 쳐놓고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는 건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느닷없이. 제가 보기에는 모세가 그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비난하고 떠들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미리암, 당신은 내 누나이긴 하지만 여자가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정의해.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자는 사람 숫자도 안 세잖아요. 그러니까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아론 보고 딴 거라는 형 얘기 잘 들어. 형은 나 아니면 죽었어.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뭐 했지? 앞장서가지 뭐 했어? 뭐 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됐던 게 형 아니야. 따지려면은 지금 미리암이나 아론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대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함,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배우라는 거죠.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본인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성경의 열매에 보면 8개가 나오나요? 9개가 나오죠. 9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온유가 8번째로 나오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8가지 팔복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자,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 온유는 뭘까요? 온유가? 여러분, 온유란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움직이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온유해야 돼. 온유는 누구 애 이름 같은데. 누구 애 이름이 온유인데 분명히. 자, 온유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 온유. 근데 이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사랑 못지않게 너무 소중한 말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상태인 말 온유예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굽힌다, 절을 한다, 숙인다, 겸손한다. 이런 모든 표현을 다 합쳤을 때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 이 말은 여러분들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뻣뻣하게 대들 수 있는데도 절을 하는 것이에요. 강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이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태도가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가 이 온유함이 세상에 출발하는 것이죠. 이 온유란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런 거예요. 온유란 말은 여기 야생마가 있어요. 아주 뭐 거칠고 힘든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이제 길을 들여가지고 아주 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가지고 그 말을 타는 사람에게 아주 고분고분해졌어요. 자, 여기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길들여진 야생마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 온유한 이 길들여진 이 야생마는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렇죠. 컨트롤되고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온유해야 된다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어디 가서 기독교인은 네 하고 빌빌빌빌 해야 되고 바보처럼 이래야 되는 것을 온유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은 온유해야지. 야 기독교인은 그렇게 대들 수 있어. 말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함이 있지만은 밖에 부드럽게 나타나. 매우 강한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부드럽게 사용. 아주 굳세지만은 그 굳셈이 부드러움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진 것이 뻐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이 넘었는데 이 온유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죠.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온유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사람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지역에 가서 자기가 살아요. 아브라함 이제 지나고 난 다음 이삭이 가족들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사는데 땅 사다가 제일 목축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거죠. 우물을 팔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이 와서 이건 우리 건데 그럼 고생을 하고 떠나요.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와요. 이게 내 건데 이렇게 자꾸 방해를 받지만 이삭이 한 번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요구하면 그냥 포기라고 하는 창세기 26장, 27장, 28장 이때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줘서 100배, 1000배 복을 내리셨다.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바로 온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모세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정말 성깔 있고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애굽 왕국에 있을 때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동족인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이 일하다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애굽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타락해서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뭐예요? 돌판 시키면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뜨릴 정도로 과격한 사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쳐라 하니까 이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물을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물이 솟아나나 말을 하나 했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들이쳐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갈 정도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어겼구나 반성을 쳤어. 그러면 바람을 못 들어가요 모세는. 그리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죽어요 모세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강한 힘과 정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들려면 얼마든지 대들겠죠. 온유하게 대들지를 않아요. 자기를 비방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구스 여인이 좀 이쁘게 생겨서 지금 장가를 간 것밖에 없네. 왜 자기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당신들 미디엄 잘 들어. 여자가 까불고 있어. 어? 아론 보고는 금송아지 생각하면 당신은 말도 못해. 이래야 될 사람인데 입을 담으면 가만히 있다는 거지. 그 성질이 있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배움으로 따지면 이 당시에 6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굽도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한 사람이죠?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40년 동안 뭘 했는데 왕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가예요. 왕자가 배우는 애굽의 천문, 지리 이런 걸 공부해서 정말 학문으로서 최고예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잘난 척하고 나 좀 압니다. 내가 미들베리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미들베리는 우리 남궁 전도사님이 나온 학교예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학문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모세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뿐인 것은 모세의 경험.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광야를 가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미디안에서부터 양치기를 하면서 광야 생활을 몇 년? 40년을 살고 있었어요. 광야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자기는 광야 하면은 광야에서는 밤에 뭐 해야 되고 낮에 뭐 해야 되고 아침에 뭐 해야 되고 전부 다 이 사람은 선수예요. 선수. 그 사람이 자랑하나요? 오히려 누구예요? 이드로나 장인 보고 좀 길 좀 안내해 주세요 할 정도로 정말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뭐 어떻게 되죠? 우리로 말하면 신앙식으로 한번 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앞세운 사람, 홍해를 갈랐던 사람, 반석에 물을 나게 했던 사람. 엄청난 일을 지금 기적을 모세가 전부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건 모세가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최고의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그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세가 바로 온유하다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온유라는 개념을 잘 찾아요. 온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비망하는 미디안과 아론에게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했다면 아마 성경에서 모세와 저희가 다툴세 하나님이 그 다투는 것을 보시고 셋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아니에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너무 온유해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온유가 모세는 그에게 대들잖아. 저는 우리 사랑 성도들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을 가지고 온유하면 세상을 건들 수 있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하나님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미리암도 주의 종이고 아론도 주의 종이고 다 주의 종이에요. 모세도 종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들은 비방했지만 모세는 그 무엇을 받을 수 없던 이 온유라는 것이 있었다. 온유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흔들 수 있다. 온유한 자는 기업을 땅으로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긴다는 것이 최고 승리를 얻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아주 훌륭한 얘기가 있는데 영국에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그 존 웨슬레 목사님이 계셨고 또 그 당대에 유명한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워낙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워낙 신앙이 좋은 영국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신앙가들이었는데 신학자들이고 목사님이고 그 당시 지금도 우리 역사적으로 존 웨슬레 신앙이나 또는 조지 위필드의 신앙을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는 훌륭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사조가 더러 달라요.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세우면서 소위 알미니안주의라 해서 행위로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모습, 성화를 우리 스스로 애를 써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감리교를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피필드는 그렇게 둘이 신앙이 되면서 어떤 생각? 칼빈주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노력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신학적으로 다투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반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동과 서처럼 아주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로 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알고 사탄 마귀같이 생긴 이 꼭 모시처럼 생긴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지 필드한테 싹 이제 충동질을 하는데 저기 조지 선생님 하나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제가 궁금한 것은 존 웨슬레가 천국에 갔을까요? 만약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존 웨슬레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신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조지 필드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아 어떻게 알았어요? 절대 못 보죠.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조지 필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형제요 우리는 웨슬레를 천국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니까 그래요? 이제 좋잖아요. 볼 수 없다. 어떻게 웨슬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 두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 멀리 하나님께 떨어져 있어서 감히 우리는 몇을 나가 있는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 이렇게 땅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이런 것을 바로 뭐라 한다고요? 온유라고 한다고요. 온유라고. 적이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전주자 길들인 야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온유로서 하나님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해서 이겨야 돼요. 비난에 모세는 대적을 안 했어요. 근데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도 모세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건가 그 다음 일이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이 다툼을 보고 모세는 가만히 있고 미리암과 아론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희들 새 집안 싸움하느라 형제들에게 사이좋아야지 왜 싸우냐 너희들 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망군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오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막 앞에서 이렇게 딱 쓰셨어요. 장막문 앞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쓰셔서 말씀을 하는데 미리암하고 아론 너희 둘 나와. 모세는 자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들 죽었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미리암하고 아론은 이제는 우리는 조상 났구나.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낼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모세는 온유하니까 하나님 우리 형하고 누나를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them. 이랬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세요? 저는 여기서 모세가 인정을 받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사람은 나의 집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대적하지 않는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대신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단지 온유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 모세의 그 신앙과 모든 것을 보고 그 충성감을 보셨기 때문에 모세의 편이 되어주신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믿음. 모세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모세의 충성심을 보셨어요. 여기서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성소,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요를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모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걸 보니까 야 엄청난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 보고 얘기했다고? 미리암 보고 하는 얘기예요. 6절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미리암이 뭘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 하나님이 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네? 아니 6절을 그대로 하면 뜻이 무슨 뜻이야? 6절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6절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미리암이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 자 여러분 6절이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에게는 여호와 이상과 꿈으로 그리고
우리가 큰일 했죠. 예. 진짜 여기 이 말에 보면 6절에 보면 너희들 중에 여기 선지자가 하나 있다. 너희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있다. 70 장로도 세웠는데 그들이 다 뭐였죠? 성령을 받아서 신이 뭐였죠? 자 그런데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 줄 아니? 내가 그들에게 내 뜻을 갖다가 그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다 꿈으로 알려주기도 했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야. 선지자에게는 내가 나의 이상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계획을 이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도록 미리 알려줬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 하냐면 내 종 모세는 그렇게 안 했다. 선지자들한테는 그렇게 이상도 보여줘, 꿈도 보여줘. 모세에게는 꿈도 이상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럼 모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8절에 보니까 위대한 말이 있어요. 8절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이상이나 꿈으로 내가 보여주고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은 직접 만나. 대면을 하고 있다. 아, 그 다음에,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뭘 은밀한 말로 비유를 들거나 환상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꿈이나 이상을 봤지만 모세는 누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아요. 그게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를 네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경에 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까불고 있어요. 얘가 누군지 알아? 우리 이정근 집사가 누군지 아냐고? 주일날마다 아침에 와서 앰프 만지고 너무 사진 다 찍고 하는데 설교 다 동영상 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지금 모세는 바로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 인정의 두 번째 비결이 뭐죠? 바로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는 나의 사람이라고,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온유하게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저놈들이 내 종 모세를 갖다가 지금 저 충성스러운 모세를 갖다가 대꾸를 안 하니까 저놈들 비방하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 그런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여기 어디 뭐 주의 종 목사님한테 순종 안 하고 이런 말을 넣는 것 같아요. 내가 바로 이런 위대한 말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자,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9절서부터는 결론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구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 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그들을 꼴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화를 떠나 버리셨어요.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떠나갔죠. 그런다면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징계가 떨어지고 문둥병이 미리암의 잘못은 뭘까요?
비방.
그런 미리암의 결정에 있어서 주의 종 모세를 비방했다. 그것보다 더는 자기 교만. 자기 교만이고 어쩌면 열등의식일지도 몰라요. 내가 누나인데 나도 선지자인데 모세 지가 뭔데 70일을 세우고 이제 봤더니 구스 여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안 되지 하면서 그걸 핑계대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쳐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틀림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죠. 다 종들이 돕다다. 세 딸 다 종이지 종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데서 너무 훌륭한 세 종들 아니에요? 미디암 여섯 지자예요. 아론 얼마나 훌륭해요. 모세 얼마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이유, 그 사람이 변호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건 징계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아론이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아론은 문둥병에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예? 아론은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10절에 보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 다음에 뭐 또 말이 있어야 돼. 자기 몸을 보니까 나는 안 걸렸구나.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은 문둥병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왜 아론이 안 걸렸을까? 아론은 왜 안 걸렸을까요?
남자라서.
아론은 왜 문둥병이 안 걸렸을까요?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잘못한 건 미리암이었어요. 아론은 이 동생은 누나가 말하니까 더 이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에 비방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 미리암이 비방을 하죠. 12장 1절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미리암 이름이 앞에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올 때 이름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대통령 이름을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장관 이름 쓰지, 장관 이름 먼저 안 쓰잖아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미리암이 비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방하다 요 말에 문법적으로 보면 여성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한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징벌을 받은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암만 받게 된 거죠.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누나를 위해서 모세에게 동생인데도 내 주여 주인님 하고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이걸 걸 보고 온유라 그러나요? 온유라 그러나요? 이거는 그렇죠. 바로 힘이 없이 이렇게 되는 건 비겁이에요. 비겁, 그 다음에 뭐 비굴 이런 거예요. 강함대도 아까 얘기한 온유라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강하지만은 그 강함을 드러내죠. 자기를 숙이는 것이. 아,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다 알고 있는데 학문이 뛰어난 모습 아무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지금 비굴하다. 금방 보면 내 주여. 자기 동생을 보고 나 같으면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야 좀 잘못했지만 어 동생 눈 안 돼 그래 좀 고쳐줘야지. 저 기도 좀 해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서 그럼 납작 얻어서 내주요. 이러면서 제발 좀 고쳐달라 그랬죠.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모세가 기도하죠? 원컨대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줘요. 그래서 7일 동안 광야에 진 밖으로 나가서 가두어놓은 거예요. 그냥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저주의 병인데 7일 동안 가두어서 깨끗해지면은 다시 신으로 나왔구나 하고 제사장 앞에 보이고 그리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이 몸이 7일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됐겠죠. 그래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세롯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바람으로 갔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은 모세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심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위해 중보를 하더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여졌다. 모세가 만약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아론이 그랬을 때 형 이번에 좀 고생 좀 하시오. 미리암 잘 됐다. 이번 게 너는 영혼의 끝이다. 이러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 참 인격적으로 이런 거 재밌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고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야, 그 아비가 딸이 뭘 잘못하면은 딸 얼굴에 침을 닦아두면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 창피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던지는 거예요. 야, 사람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너 답해. 그럼 고쳐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떠나셨지만 진노하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서 그를 살리셨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12장 미리암과 이 아론이 모세를 이 비방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을 가만히 쉬지 못하게 하고 자기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복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12장에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모세가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모세인가요? 목사님들이 모세인가요? 어디로 데려가나요? 광야로 들어가나요? 이해가 좀 잘못됐지,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으신다. 사랑을 쏟으신다. 능력을 쏟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정말 역사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서 길들인 야생마 같이 힘이 있지만 배운 것이 많지만 아는 게 있지만 가진 것이 많지만 지위가 높으지만 모든 것이 충족됐지만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집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한테는 하나님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의 다리를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하고 이 세 가지, 바로 이 모세의 특별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는 그런 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아유, 목사님한테 욕했다가는 비방했다가 문득병 걸려 조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결국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있다가 지극히도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우리의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